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잘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조금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 가운데에 특별히 그 초점들을 한 곳에 두고 설명하고 계신 그 모습들 중에 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도 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계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배경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제는 한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게 해서 지치지 않고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올지라도 너희가 그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앞에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장 오늘 보면 바로 앞쪽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앞에 삭개오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 그리고 뭐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삭개오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가진 것,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들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비유로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뒤를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옷을 벗어 던지고 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는 기대에 가득 찬그 시점이란 말이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의 선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위에 오르셔서 우리를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우리를 이제 강한 나라 옛날 다윗 왕처럼 다윗 왕 때의 시절로 돌아가게 하실 분이구나 하고 하는 그 기대에 차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완전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정황 속에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이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 아래 놓여져 살고, 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은 시대 속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내쫓겨 나가는, 더 이상은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당장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옛날 다윗의 통치로 맛보았던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더 이상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입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그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통치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긴장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이 열문화의 말씀을 비유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임하게 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으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는 날이 더 가까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이 열문화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떤 문제들도 해결이 다 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나는 그저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평안하고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여전히 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요청하신 예수님의 비유에 이어서 그런 우리들에게 맡긴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달리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열 사람들을 부릅니다. 한 귀인이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왕직을 받아 돌아오는 상태. 아마 이것은 우리는 지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권하에 있었으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럴 때 로마로 가서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의 직을 로마 황제로부터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 속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왕직을 받으러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종들에게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10명에게 돈을 맡기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와 달리 이 열 사람에게 각각 다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에 비유하면 극히 작은 돈입니다.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요즘으로 따져도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를 가졌으니까 100일 정도의 임금, 그러니까 100일 정도 한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 정도, 이렇게 세 달 정도쯤 살 수 있을 만한 돈쯤에 해당하는 값어치니까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달란트에 비유하면 한 달란트에 거의 60분의 1,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값어치니까 달란트에 비유하면 한 문화는 그리 크지 않은 돈입니다. 크지 않은 돈들을 각자에게 10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주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문화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회개하는데 첫 번째 종은 와서 당신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좀 과장된 비유겠죠. 경제적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할 만한 대단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열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열문화 남긴 것을 그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열 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열문화에 비하면 그가 받은 열 고을을 통치하는 권리는 굉장히 큰 거죠. 열문화라고 해봐야 한 가족이 1년 정도를 살아갈 만한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큰 정도쯤에 이윤을 남긴 것에 비하면 그에게 열 고을을 다스릴 만한 직책과 임무를 맡긴 것은 그로하여금 아주 귀한 일들을 맡겨준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가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에게도 똑같이 칭찬하시고 다섯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비유에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들에게 맡겨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각자 각 개인을 향하여 각자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맡기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직분자들에게도 직분을 맡기시고 또각 개인에게 삶으로 인하여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맡기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들을 맡기셨을 수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부르신 것에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데 초점이 있고 그 부르신 데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가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다섯 문화, 열 문화에 비하면 다섯 고을,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죠.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이열 문화의 비유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얻을 소망, 그것도 역시 말할 것도 없이 크지요. 그러나 이땅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실 그 일들은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신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고, 덧붙여서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 주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 알아서 오늘 본문에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당신의 한 문화를 내가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이 당신 것한 문화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네가 한말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를 심판하는 이유는 돈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네가 나를 대하여 알고 있는 그 나에 대한 암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너의 말 그것이 너의 심판의 이유가 되어진다.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알았으면 내가 그 엄한 사람으로 너에게 대할 것이다. 그래서 엄한 사람으로 알았기에 그대로 쌓아두어서 나에게 주었다면 차라리 나를 엄한 사람, 그래서 내가 심지도 않은 것에서 거두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갈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 윤을 나에게 취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그것이 네 말의 바른 행동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말은 어떻게 보면 주인을 오해하기도 했거니와 또 그것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게으른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그에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외에 내가 왕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다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여타한 것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문화 크지 않습니다. 한 문화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한 문화쯤 되어지는 것을 맡기신 것으로 이해한다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거나 한 지역 미전도 종족 하나를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거나 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대단한 인물로 우리를 세우시거나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할을 맡깁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내는 부모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도 하셨고, 한 교회에서 처음 온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믿음으로 같이 손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도 했을 터이고, 교회 안에서 아무 말 없이 그저 기도의 일꾼으로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만 서는 역할들을 맡기시기도 하셨을지 모릅니다. 남들 보기엔 아 그게 뭐야 할 만한 그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맡기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0명에게 공평하게 다한 문화씩을 맡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데까지 모든 사람은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분명히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볼 일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우리 그것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맡겨진 아주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영혼, 내한 자녀 혹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애써 수고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그것을 우리들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악한 사람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뭐 이것도 안 지키면 혼내시고 저것도 안 지키면 지옥 가게 하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빌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제거해 버리시는 그와 같은 말씀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 분명히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겠구나. 가장 먼저는 전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자녀. 어떤 자녀는 내게 한 문화와 같은 자녀가 있을 테고 열 문화와 같은 자녀가 있을 테고 각기 다른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자녀를 붙잡고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저에게 맡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어떻게 할수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은 우리가 할수 있을 줄 압니다. 또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혹은 또 하나님의 교회의 각양의 직분으로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힘에 부치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거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어느 세상에 집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뭐다 집사지. 교회만 다니면 집사지. 그럴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맡기셔서 나에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일을 맡기셨다면 또 처음 교회 나오거나 교회에 안 다니는 이들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셔서 내 옆에 친한 사람 누구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하신다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게 하신다면, 아니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선하게 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그 손을 붙잡고 열심히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줄 알아서 그것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걸어가면 하나님 분명히 그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크고 풍성한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상급이기도 하거니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기도 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해보고 하나님 무엇이든 제가 그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잘 깨달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그 맡기신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또 저희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의 사람들, 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조그만 힘도 되어 줄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열심과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잘 받으시겠다 하시니 저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때 저희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소명을 맡겨주신 것을 되게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맡은 것이 무엇인지요.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맡은 작은 일에 저희가 충성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작은 일을 맡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온 성도들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 저에게 있게 하시고 살아온 성도를 위한 섬김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며 그 섬김을 다하는 그 자리에 저에게 믿음과 은혜와 은사를 부으셔서 그를 더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재능도 없고 또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신실히 기도하고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 칭해 주시고 저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남들도 다 가진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 앞에 충성되이 신실히 일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사람들 그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더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소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뿐 아니라 더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것보다 더한 것도 감당하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선 이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와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